자, 상상해 보시죠. 미국 대통령이 한밤중에 SNS에 올린 그 욕설 섞인 협박글 하나가 저기 멀리 싱가포르에 있는 최첨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가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 여파가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막 사재기하는 기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영화 대본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영화 대본 같다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2026년 4월 6일자 현실 세계의 뉴스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톱니바퀴의 작동 원리를 알고 싶어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네, 오늘 우리 책상 위에는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 가지 주제의 기사와 논평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벼랑 끝 전술,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를 무슨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AI 산업,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6.3 동시개헌 전국입니다.
네, 굵직한 이슈들이죠.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파편화된 사건들 이면에 숨겨진 그 거대한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기 전에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 주의사항이죠.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 안에는 여야 정당의 팽팽한 대립이나 윤석열, 이재명 등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아주 엇갈린 평가 같은 되게 민감한 국내 정치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오늘 특정 정치적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거나 지지할 생각이 단일 퍼센트도 없습니다.
네, 절대 없죠.
오직 우리에게 제공된 원본 자료에 담긴 사실, 그리고 그 안의 관점만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중재자 역할을 할 거라는 점 미리 명확하게 약속드립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오늘 자료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진짜로 대단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뉴스들 있잖아요. 국제정치, 첨단기술, 그리고 국내정치. 이게 겉보기엔 각기 다른 무대에서 상영되는 연극 같거든요.
네, 약간 전혀 다른 분야 같죠?
하지만 이 자료들을 쫙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하나의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에 직면한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강제 전환입니다.
아, 시스템의 전환이요?
네. 글로벌 자원 공급망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기술을 지탱하는 에너지 시스템, 또 국가를 굴러가게 하는 헌법 시스템, 이 낡은 시스템들이 지금 한계에 부딪혀서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현장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해부해보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는 화약구, 중동으로 한번 가보죠. 제가 노컷뉴스와 봉황위성 TV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말 그대로 시한폭탄입니다.
네, 완전 벼랑 끝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SNS로 외교적 수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원색적인 욕설을 날렸습니다. 빌어먹을 호르무즈 열어라 하면서 뒤에 아주 심한 욕설을 붙였단 말이죠.
사실 일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기엔 좀 놀라운 워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협상 시한을 화요일 오후 8시,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전 9시로 미뤘어요. 기한 내에 조치가 없으면 발전소를 포함해서 전부 초토화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압박을 넣은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한 국가의 원수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품위 없는 욕설을 뱉은 건 단순히 본인이 화를 참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막말 이면에 어떤 치밀한 계산 혹은 엄청난 초조함 같은 게 깔려 있는 건가요?
그걸 단순한 다혈질적 반응으로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걸려있는 판돈이 너무 큽니다. 자료에 포함된 논평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억제고 있는 건 이란의 도발 그 자체보다도 유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연쇄 반응입니다.
아, 결국 돈이군요. 경제 문제.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엄청난 비율이 지나가는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의 목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표는 이란의 농축우라늄 생산을 막고 더 나아가서 정권을 흔드는 거겠죠.
그런데 이란이 그 목줄을 꽉 쥐고 안 넣어주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미국 내 물가도 엄청 요동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나 미국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아, 트럼프 본인한테 돌아가겠네요.
맞습니다. 이란은 바로 그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쥐고 흔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란의 대응 방식도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무주타바 하메네이가 국토방위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란 의회는 한술 더 떠서 미국이랑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금지를 아예 결의했습니다.
네, 강대강 대치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게 무조건 다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15척의 선박은 무사히 해협을 통과했단 말이죠. 심지어 전쟁 피해를 선박세금 수입으로 배상받기 전엔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났습니다.
통행세를 걷겠다는 거죠?
네, 바다를 막아놓고 통행세를 걷어서 전쟁 배상금을 충당하겠다. 이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그게 바로 벼랑 끝 전술의 핵심입니다. 호르무즈를 전면 봉쇄해버리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른바 선별적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국가의 상선은 쓱 통과시켜주면서
동시에 이 해협의 통제권이 온전히 자신들에게 있다는 걸 전 세계에 과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선박 통행세를 물리겠다는 별상도 마찬가지예요. 국제법상으로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실질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 기업들한테 일종의 보호비를 강요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오만이라는 국가가 2주째 안전통행 협정을 중재하려고 진땀을 빼고 있는데 그 오만 소식통조차 트럼프의 발언이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군요.
네, 중재자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아슬아슬한 거죠.
이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좁은 골목길 하나를 딱 두고 한쪽은 전 세계로 향하는 기름관 밸브를 잠근 채 인질극을 벌이고 있고
네.
다른 한쪽은 그 인질범의 집 전체를 아예 불태워버리겠다고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격이잖아요. 문제는 그 집에 불이 붙는 순간 기름관이 터져서 골목길을 둘러싼 온 동네 경제가 다 타버린다는 걸 양쪽 모두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협상 시한을 굳이 화요일 오후 8시로 미룬 것도 당장 횃불을 던지기엔 미국도 그 폭발의 여파가 두렵기 때문 아닐까요?
네,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보셨네요. 지상군을 투입해서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순간 전쟁은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최악의 늪으로 빠져드는 시나리오거든요.
결국 겉으로는 쌍욕이 오가고 초토화 위협이 오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서로 한계선을 딱 시험하면서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피말리는 타협점 찾기죠.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동의 기름 냄새가 도대체 어떻게 저 최첨단 실리콘밸리의 서버실과 연결이 되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기름값이 오르면 뭐 자동차 기름값이 비싸진다. 이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네,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이 구시대적인 화석연료의 위기가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인 인공지능, 즉 AI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타임즈가 2025년 올해의 인물로 젠슨 황,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 같은 AI 설계자들을 선정했어요.
네, AI 시대의 주역들이죠.
근데 사이언스지는 전혀 다른 측만을 꼬집습니다. AI와 재생에너지의 결합이 미래를 창조할 것이다. 아니, 이 최첨단 인공지능이 왜 갑자기 에너지를, 그것도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갈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 해답은 AI 발전의 아주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바로 규모의 법칙, 스케일링 로우라는 건데요.
규모의 법칙이요?
네. 많은 분들이 AI를 그냥 컴퓨터 속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AI는 엄청난 거대한 물리적 실체를 가진 산업입니다. AI 모델이 똑똑해지려면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연산, 즉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연산이 많아진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반도체 칩이 수백만 번의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합니다. 물리적인 열이요. 이 열을 식히지 않으면 칩이 녹아버리거나 서버가 그냥 멈춰버리겠죠.
아,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수냉식으로 식히고 그러는 거군요.
맞아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는 쉴 새 없이 차가운 물을 순환시키고 거대한 냉각팬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과 물의 양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와, 근데 만약에 이 막대한 전력을 지금처럼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충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거고요. 더 큰 문제는 당장 방금 말씀드린 중동 같은 곳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마다 전 세계 AI망이 셧다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름값이 폭등하면 데이터 센터 돌리는 전기세도 폭등하고 결국 AI가 멈출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AI의 생존 자체가 안정적이고 무한한 에너지원, 즉 재생에너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야, 기업들이 그냥 친환경 이미지 만들려고 재생에너지 찾는 줄 알았더니 기술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양과 바람에 기대야만 하는 거였군요.
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등장하는 글로벌 국가들의 움직임이 진짜 심상치 않네요. 국토가 좁은 싱가포르는 과도한 전력망 부담을 견디다 못해서 아예 데이터 센터 건설을 잠정 중단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요.
근데 아예 스톱을 시켜버렸죠.
독일은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써야 한다고 법으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아일랜드나 중국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에너지 먹는 하마를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전 세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뼈아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인공지능 3대 강국이라고 자처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AI라는 우주선을 띄우려고 태양열 발사대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중동에서 수입해온 비싼 석탄과 석유를 어떻게 더 잘 태울까? 화력발전소랑 원전 비율만 놓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공된 논평 기사들이 정확히 그 취약점을 아프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AI 시대의 요구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진단이죠.
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이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재생에너지 대신에 원전 생태계 복원에 집중하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여파가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네, 기저전력으로서 원전의 역할은 있겠지만요.
그렇죠. 원전이 기저전력은 될 수 있지만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즉 100% 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AI 기본법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더 신박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기본법의 맹점인데요.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산업을 어떻게 진흥할지 혹은 고위험 AI를 어떻게 통제할지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작 에너지가 빠져있나요?
네, 정작 제일 시급한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나 환경 영향 평가 같은 핵심 조항들은 쏙 빠져있습니다. 게다가 법을 어겼을 때의 제재 수단도 좀 어이가 없는데요.
뭐 얼마나 약하길래요?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에 불과하다고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기껏 만들어놓은 법이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얘기네요. 밖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화석연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고 그 여파로 AI 데이터 센터가 멈출 판인데 정작 우리 내부의 법적, 제도적 시스템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게 진짜 공통된 지적이군요.
네, 뼈아픈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밖에서 막 밀려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내부는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주제인데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바꾸는 개헌 정국입니다.
네, 정말 뜨거운 감자죠.
경영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6.3 지방선거 동시개헌 국민투표 공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헌안 뼈대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헌법 전문의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수록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하필 이 시점에 개헌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정치적이고 헌법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배경이 따로 있군요.
논평 자료들을 보면요. 그 배경으로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졌던 그 비상계엄 사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 12.3 사태요?
네. 1987년 체제 헌법이 원래 독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태를 겪으면서 현행 헌법에 치명적인 버그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아, 시스템 버그.
네.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자칫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서 남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맹점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발동과 해제 요건을 의회가 아주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패치하겠다는 게 이번 개헌안의 핵심 논리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현재 국회 지형을 보니까 범야권과 무소속 의원 187명은 개헌에 찬성 서명을 마쳤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전원 서명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네, 딱 갈라져 있죠.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입장에서는 13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하필 6월 3일 지방선거랑 동시에 투표를 하려는 걸까요? 자료에 나타난 양측의 진짜 속내는 뭔가요?
동시 투표를 추진하는 데는 뚜렷한 명분과 속내가 같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명분이 아주 크죠.
뭐 돈도 아끼고 투표율도 올리고.
그렇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에 개헌이라는 이 메가톤급 이슈를 탁 결합시켜서 전국의 주도권을 확 쥐겠다는 여권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논평들은 분석합니다.
일정상으로도 되게 촉박하겠네요.
네. 현재 일정상 동시 투표가 성사되려면 헌법에 명시된 공고기간 같은 걸 역산해 봤을 때 5월 4일에서 10일 사이에는 무조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어야 합니다.
와, 며칠 안 남았네요.
그래서 찬성하는 측은 12.3 계엄 사태의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이 시스템 수리마저 거부한다면 정당 해산의 명분만 키울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반대로 거부하는 쪽은요?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개헌 투표가 지방선거에서 야권 지지층을 완전히 결집시키는 블랙홀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거라는 그런 선거공학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관점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국가의 뼈대를 고치는 엄청난 일마저 당장 눈앞에 선거 유불리라는 렌즈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네요.
네, 참 씁쓸한 현실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두고 리더들이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못 찾을 때 사회 밑바닥에서는 진짜 귀괴한 현상들이 독버섯처럼 막 피어나더라고요.
아, 가짜뉴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같은 이런 불안정한 정세를 틈탄 가짜뉴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북한으로 우리 원유 90만 배럴이 유출되었다는 소문, 심지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하라고 막 조장하는 유언 비어까지 돌고 있대요.
황당한 소문들이죠.
대통령은 이걸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범죄로 규정했는데 도대체 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기름이 북한으로 빠져나간다거나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를 막 쟁여두려는 그런 심리에 빠져드는 걸까요?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사회학적 통찰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개헌처럼 국가의 룰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여야가 팽팽하게 극한 대립을 이어갈 때 대중은 거시적인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무의식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군요.
네. 게다가 밖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언제 주유소 기름이 동날지 모른다는 뉴스가 매일 쏟아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위기, 그러니까 에너지 고갈이나 헌법체제 변환 같은 것들 대신에 자신이 당장 손에 쥐고 통제할 수 있는 아주 미시적인 생존 수단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같은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탁 표출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북한 원유 유출설 같은 가짜뉴스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현실의 복잡한 에너지 위기를 합리적으로 막 이해하기보다는 특정 적, 여기서는 북한이죠. 북한을 상정해서 불안의 원인을 아주 단순화하려는 대중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 겁니다.
와, 불안을 단순한 적으로 치환해버리는 거네요.
자료에 인용된 한 논평 구절이 참 와닿는데요. 전쟁 중에는 적의 총탄보다 내부의 헛소문이 시스템을 더 빨리 붕괴시킨다. 이 경고가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거죠. 결국 대통령이 주문한 그 초당적 협력이라는 정치권의 타협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중의 이 불안 심리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선명한 그림으로 쫙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지식 탐험을 한번 갈무리해볼까요?
네,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저 멀리 지구 반대편 중동의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대통령과 이란이 주고받는 험악한 벼랑끝 전술은 단순히 그 동네 갈등으로 안 끝납니다. 그건 전 세계의 핏줄인 기름값을 뒤흔들고요. 그 파동은 우리가 매일같이 열광하면서 쓰고 있는 최첨단 인공지능,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에너지 공급망에 치명적인 경고등을 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거대한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동은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와서 1987년 체제라는 낡은 시스템을 수리하려는 개헌 전국의 극심한 대립과 아주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시스템이 불확실성에 갇혀서 해답을 딱 못 내놓으니까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를 막 사재기하고 북한 유출설 같은 가짜뉴스에 기대서 불안을 달래려는 기이한 풍경까지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지정학, 첨단 기술의 물리적 한계.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정치적 위기, 이 모든 것은 아주 촘촘하고 기계적인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고립된 단일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파편화된 기사 제목들만 그냥 쓱 보고 넘어가면 우리는 늘 불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휩쓸리게 되죠.
왜 트럼프는 하필 저 시점에 으름장을 왔는지, 왜 AI는 필연적으로 에너지를 갉아먹는 물리적 구조인지, 그리고 왜 정치권은 헌법이라는 거대한 합의를 두고 저 5월의 며칠이라는 좁은 시간표 안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지, 끊임없이 그 이면의 메커니즘과 왜라는 이유를 파고드는 비판적 사고만이 이 혼란스러운 전환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나침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연결고리를 추적하고 나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좀 역설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력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초지능의 시대를 향해서 진짜 전력주를 하고 있잖아요.
다들 환호하고 있죠.
하지만 그 한없이 투명하고 고도화된 미래 기술을 딱 덧받치고 있는 가장 밑바탕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건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자연의 원초적인 바람과 햇빛, 그리고 저 멀리 중동의 모래바람 날리는 해협에서 기적처럼 혹은 되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아주 아날로그적인 총성 없는 평화에 기대고 있습니다.
기술의 뿌리는 결국 자연과 아날로그네요.
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탁 켜고 AI한테 가벼운 질문 하나를 던지실 때 말이죠. 화면에 떠오르는 그 매끄러운 텍스트 답변 하나가 여러분 눈앞에 도착하기까지 저 멀리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멈춰선 거대한 유조선의 짙은 그림자가 과연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지, 그 거대한 에너지와 정치의 나비 효과를 한 벌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세상의 껍질을 벗기고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파헤치는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계의 실타래를 푸는 다음번 탐험에서 더 날카로운 질문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